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실 때 오병이어에 나타났던 것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저희들 가운데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에 가장 어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성도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회방하고자 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수납하도록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을 한절 한절 살펴보고 있고 이제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의 기억에 또 생각 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아들 되심의 영원성과 유일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됨의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살펴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잘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시며 또한 모든 구속사역을 끝마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음을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술하는 두 번째 구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술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진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요. 성육신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One person, two nature라고 합니다. 한 인격에 두 본성.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지만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 되심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인간 되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지도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인간성,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신성화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 사건 이후에는 존재하시고 또 영원히 그 인간 되심 인성을 소유하신 채로 존재하십니다. 그 게알도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함축적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 사건을 생각할 때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아주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선재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성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며 초역사적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성 안에 들어오셨고 역사를 초월해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왜 강단에서 이렇게 어려운 신앙 얘기를 할까 그렇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왜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이셔야 하는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되어 있죠. 왜 보통의 출생법을 통해서 인간이 되시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시되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는데 오직 한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되 우리와는 다른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순전한 인간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으셨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는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후손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예언의 성취는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지만은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죄가 없으신 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에서요.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모양, 영어로 하면 likeness라고 하는데 죄 있는 육신, simple nature라고 하는 단어와 likeness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의도적으로 택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생각했죠. 죄는 없으신.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인간성이 죄에 오염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likeness, 모양. 왜 모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성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의도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죄가 없는 인간성을 취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순전한 인간성을 취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지금도 이렇게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보면 그 원전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황폐함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오염되어 있는 양식과 오염되어 있는 물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방사능 오염에 감염돼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급한 것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이고 방사능 피해가 없는 그런 양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본의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까지 그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는 물과 오염되지 않는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타락과 오염으로부터 자유하신 완전하신 순전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분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낮아지심을 경험하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다르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죄의 타락과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서술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땅, 오늘도 교회로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올 때에 그 길 옆에 교회 공동묘지가 있는데 어느 분인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또 이 땅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가장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러한 비참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고 죽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이제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흠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을 허락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짐승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나 염소,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흠없는 제물이 죽은 것처럼 이제 장차 죄 없으신 완전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보배 피를 흘리고 죽으실 텐데 그때에 완전한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 용서함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죄에 물들어 계시지 않은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실 때 모든 속죄가 완성된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알았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죄의 용서함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단어를 정확하게 다 헤아리진 못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흠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카운트한 것으로 보면 18번 나옵니다. 흠 없는 재물. 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재물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조금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가져가면 덜 아까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릴 건데 왜 완전하고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 그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이 장차 오실 흠없으신, 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흠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흠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인성으로는 전혀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순전한 인성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고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순전하신 인성을 취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유익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용서함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며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심의 고통,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능력은 얼마나 충분한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범죄하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많은 행실들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순전하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양심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무죄한 사람은 당당하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증거를 내볼 테면 내봐라.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기쁘죠.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니까, 당당하니까.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은 증거들 하나하나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이르기까지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본문의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곳에서 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을 때는 이 땅의 그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라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피가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흘려졌음을 알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로움이 믿는 백성들에게 전가됨을 통하여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이 죄 용서함에서 끝마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 영어로는 bol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당함,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정결케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Garment of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Righteousness, 의로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키셨죠.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고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 아래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이유는 이 완전하신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족성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족성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흠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잔치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음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예상하고 이렇게 초대했는데 20명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음식이 떨어질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을 가지고 아마 잔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족성은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옷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 찬송의 옷. 여러분 찬송의 옷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충족성, 충분함, 완전함을 가지고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그 내용들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빼어놓지 않고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들을,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충분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찬송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혹시 예배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